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갖는 데 이어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의견 조율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만남에서 미국이 선호하는 일괄 타결 프로세스와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해법 사이에 접점을 찾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늘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취재할 남측 취재진 명단을 다시 통보하려 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한국 취재진은 북한이 지정한 5개국 취재진의 집결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전략폭격기 전개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해리 코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폭격기의 남중국해 전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는 검증할 수 없다면서도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움직임은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우리의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 공군은 18일 H-6K 등 폭격기 여러 대가 남중국해에서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야권의 선거 불참과 부정선거 의혹 속에서 치러진 남미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90표 이상 개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68%의 득표율을 기록한 마두로 대통령이 21%를 득표한 엘리 팔콘 후보를 크게 누르고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이 발표된 뒤 마두로 대통령은 대통령궁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혁명은 여기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며 새로운 임기 중 경제회복을 최우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엘리 팔콘 후보는 부정하게 진행된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선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마두로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6년 동안 집권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시 휴전에 나섰던 시리아 친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순위파 무장단체인 IS와 다시 교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국영TV는 이날 다마스쿠스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전날 일시 휴전이 진행됐지만 시리아군이 마지막 남은 IS들을 겨냥해 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전날 반군들이 정부 측과의 합의에 따라 점령지에서 철수를 시작했다고 전했지만 국영 언론들은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연방수사국 FBI 요원이 자신의 선거 캠프에 대해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찰 활동을 벌인 데 대해 조사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연방수사국이나 법무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트럼프 캠프에 침투했거나 감시했는지 또 그런 요구와 요청들이 오바마 행정부 사람들에게서 있었는지 조사하도록 내일 법무부에 공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누구라도 부적절한 목적으로 대선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침투하거나 감시했다면 그것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오늘 달 반대편 탐사를 위해 지구와 달 탐사선 창어 4호간 교신을 도울 중계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중국 국가우주항공국은 인공위성 최차호를 탑재한 창청 4C 로켓이 수찬성에 있는 시창위성 발사센터에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성 최차호는 발사 25분 뒤 로켓에서 분리돼 지구와 달 궤도에 진입한 이후 교신을 위해 필요한 태양광 패널과 안테나가 펼쳐졌다고 항공우주국은 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회담에서 윈윈 방식을 원하며 그러나 회담이 실패하면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린지 그레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경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의원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는 북한 핵포기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합의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차차 흐려져서 낮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4도, 낮 최고 13도에서 2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일 대남 압박 공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떠났습니다. 최근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은 21일에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한국 기자들의 명단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참석할 우리 측 기자단 명단을 통보하려고 하였으나 북측은 아직까지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판문점 연락사무소 통화 개시와 함께 명단 통보를 시도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아직 관련 지시를 받지 못했다며 사실상 명단 접수를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 진행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미국과 한국 등 5개국 기자들을 초청했지만 18일부터 이날까지 한국 기자들의 명단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개 언론사 8명으로 구성된 한국 기자단은 북한의 명단 접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21일 기자단의 집결 장소로 알려진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리선관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한 정부와 마주앉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북남 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한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인 맥스 썬더와 태영호 전 공사의 최근 국회 발언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11일 시작돼 25일까지 계속되는 맥스 썬더 훈련에는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인 F-22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최연수 대변인은 맥스 썬더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며 북한의 압박에 따른 수위 조절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맥스 썬더 훈련 이후 8월에 열리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연례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으로 실시되는 훈련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주말인 19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지난 2016년 집단 탈북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여 종업원들의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여성 국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대해 북한이 미국과 한국 측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현 사태를 해석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쌍둥단 차원에서 얘기했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이라든가 또 비핵화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런 일련의 선제 조치에 대해서 한미도 상응하는 성의를 좀 보여달라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일방적인 무장해제라 굴복으로 인식되면 안 되니까 자기들도 그런 비핵화로 갈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한미도 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고 교수는 미한 군사훈련이나 태영호 공사의 발언 등은 상호 적대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판문점 선언의 합의 내용이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미한 두 나라의 입장 변화와 진정성이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위기 국면을 벗어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압박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협상 조건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일단 중매자 역할을 했던 한국을 압박해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자기네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이제 우회 압박 전략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남 교수는 북한 역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나 최근 제기되는 탈북자 송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조건들을 들고 나오는 것은 남측을 압박해 미국의 요구 조건을 낮추도록 하는 일종의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더 이상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도 북한의 이번 행동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동시 압박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북 관계에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 미북 관계 이것하고 그다음에 또 한미 관계 하고 이게 세 개가 같이 맞물려 가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북한 조치가 아니냐.
따라서 정 소장은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논의 결과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출될 경우 다음 달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1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 미국 방문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일괄타결 비핵화 방식과 북한이 바라는 단계적 동시적 접근법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배석자 없는 단독 회담을 열고 이후 확대 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0일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논의하고 다음 달 12일 있을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두 정상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백악관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과 대화를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청와대도 두 정상이 다음 달 열릴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두 정상이 이날 오전 20분 동안 통화하면서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해설입니다. 내일 22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은 미국 내에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내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당초 예상보다 그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달 초 정상회담이 확정됐을 때만 해도 큰 쟁점이 없는 듯 했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두 정상이 회담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미국 내 일각의 기류에 강하게 반발하고 이에 따라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이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체제 안전보장 문제입니다. 북한이 미국 일각의 리비아식 선핵 포기 후 보상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의 종식을 거듭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부인했지만 트럼프식 비핵화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북한에 보낼 메시지를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이번 회담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현재 미국과 북한 어느 쪽도 회담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주장에 미국이 어떤 방안을 제시하느냐가 회담 성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내일 열리는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북한이 김계관 부상의 담화를 발표한 것도 어쩌면 이 회담에 앞서 자신들의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다른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분명한 입장 정리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늦은 밤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것을 보면 북한의 반발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있고 또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행태가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과 다른 데 대해 당혹감과 함께 불만을 나타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3월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된 이후 지금이 최대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북관계에도 난규리가 조성된 상황 아닙니까?
사실 남북관계는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미북 간 신경전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북한은 맥스 썬더 미한 연합 공중훈련과 태영호 전 공사의 김정은 위원장 비난을 강하게 문제 삼고 집단 탈북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송환을 주장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남북관계가 원만할 때 가능한 만큼 지금은 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운신의 폭이 크게 제약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가 다시 제 궤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 북한의 대남 요구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힘겨루기와 연관이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중앙통신 보도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성명 그리고 북한 적십자사 대변인의 성명은 미북 정상회담과는 별개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경고한 대로 남북 양측이 다시 마주앉는 일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상원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술수를 쓴다면 군사 충돌만 남게 되고 북한이 패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뒷마당에서 일어날 것이라면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미북 정상회담이 취소되면 충돌의 길로 돌아가게 되고 주한미군 가족을 한국에서 대피시켜야 할 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20일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2, 3일 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시간을 끌려고 한다며 과거에도 핵무기 포기를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핵무기를 만들었던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계속됐던 이런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인 2020년 이전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다르다며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윈윈 방식을 원한다면서 미국은 김정은을 교체하려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를 통일하거나 북한의 민주주의를 퍼뜨리려고 시도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외교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회담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놀려고 한다면 유일하게 남는 건 군사 충돌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패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협상이 실패할 경우 북한 정권의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내에 이 같은 충돌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윈윈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종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협상에서 빠져나와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놀면 첫 임기 내에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추측에 맡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누구도 중국의 대북 압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기다리고 싶어하고 조금 양보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 중국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사흘 전 대화를 나눈 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중국과 북한이 충돌을 윈윈 방식으로 끝낼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 문제가 조만간 끝나지 않는다면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며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뒷마당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현실적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카딘 의원은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 수위를 미리 설정하기보다 외교를 지속할 수 있는 성격의 회담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 수준의 요구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미 본토 타격 역량을 막는 수준의 요구를 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think when you go into negotiations, that's what they're for. And I think it is wrong for us.
북한에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는 겁니다. 최종 결과를 얻는 방법에 선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Fully recognize that negotiations are give and take. What I've encouraged is this administration work with the Congress.
협상에는 주고받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것들을 의회와 협력해 진행해야 합니다. 의원들 견해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전략과 관련해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 간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의회와 논의하고 싶지 않거나 전략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사전 협상에서 북한의 6개월 내 핵탄두와 핵 관련 물질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일부를 국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의회가 수용할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It also has something to do with our troops levels. And yeah, I saw that article. I read it. And
저도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북한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테러 지원국 해제와 주한미군 규모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작동 방식이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을 주도하는 인사들이 아닌 행정부가 보고 싶어하는 결과를 갖고 있는 행정부 보좌관들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한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북 협상과 관련한 이런 논의들은 내부에서만 오가고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합의를 하든 양측이 합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것인지 신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북한과의 경우엔 확실한 사찰이 합의에 포함돼야 합니다.
과거 이란 핵 합의에서도 경험했듯이 합의 내용에 대한 의회의 지지가 중요한데요. 의회가 초당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대북 합의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what Congress is looking for is for diplomacy to succeed.
의회가 원하는 것은 외교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교가 성공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 제거라는 말이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논의돼야 합니다. 의회가 북한과 관련해 신경 쓰고 있는 문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인권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들이 이번 논의에서 제기되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들입니다. 핵 외에도 탄도미사일 문제 또한 반드시 제기돼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우선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겁니다.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합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d what we recognize is that for that to happen overnight, it's not going to happen. So we recognize it's a pain.
핵 위협은 하루아침에 제거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의회의 의견이 중요한데 의회가 관여하는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의무화된 대북 제재는 반드시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만 해제될 수 있습니다. 테러 지원국 해제에도 의회가 반드시 관여해야 하고요. 의회는 행정부가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가령 의회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행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번 협상에서 어느 수준까지 합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I think day one, what we're trying to come out of the summit is a commitment to an end goal.
첫날의 목표는 미국의 최종 목표까지 북한과 미국, 한국, 중국 그리고 동맹국들이 나아갈 의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시간 안에 각국이 취할 조치와 이행 검증 방법이 합의돼야 합니다. 이 정도만 목표로 잡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어떤 수준까지 포기해야 하는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한다고 했는데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게 이번 협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타격 역량은 미국에 대한 것만큼 우려됩니다.
각국이 취해야 하는 행동들을 언급하셨는데요. 북한의 조치와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Oh, I think that's yeah. I think that there has to be progress made on both sides. Yes. I don't
미국과 북한 양측이 동시에 진전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재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재 완화와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축소 등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비롯해 각국들이 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신뢰를 구축하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North Korea would to ease the economic sanctions would want to be more engaged.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제재 완화도 그중 하나고요. 또 지금처럼 고립되기보다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와 영내 미군의 연합군사 훈련이 축소되거나 중단되길 원할 겁니다. 아울러 북한의 주권과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신감을 갖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김정은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벤 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으로부터 미북 회담의 목표와 의회가 기대하는 합의 수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년 혹은 8년 임기의 미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권에 대한 위협은 북한 내부로부터도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직 관리들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북한의 경고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시사했습니다.
Well, the Libyan model isn't a model that we have at all. when we're thinking of North Korea. In Libya, we decimated that country.
김 위원장은 몰락한 지도자 카다피와 사정이 다르다며 핵을 포기하면 미국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위협은 외부에서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otential threats to Kim Jong-un are not just foreign threats, they're also potential domestic threats. So, for example, if there was a political
만약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 봉기가 일어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전혀 담보할 수 없으며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근대화를 꺼리는 건 이런 이유와도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 could pose a threat to Kim Jong-un because as the North Korean
정치 개발과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번영을 누리게 될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개혁 역시 갈망하게 될 것이며 이는 바로 김정은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제시한 포 노즈와 비슷한 의미로 북한 정권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the president was saying was very equivalent to what Mr. Tillerson.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정권 교체와 붕괴, 침공,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네 가지 불가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 정권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고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들로부터 김정은을 보호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은 4년 혹은 8년 임기를 갖는 미국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My thought is that the security assurances that are likely to be durable and perceived by
여러 미 행정부를 거치면서 지속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미북 관계에 달린 만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북한의 목표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설명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 형태의 군사협력체제를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We did it for Europe from 1949 to the present day. Why would it not be possible for
지난해 8월까지 트럼프 행정부에 몸담았던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나토가 반세기 넘게 유럽을 보호해왔듯이 북한에도 이런 종류의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수잔 썬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시사한 비핵화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의 일부만 포기하는 수준의 합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비오 의원은 손튼 차관보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손튼 차관보 대행이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비핵화 과정으로 제안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이 북한의 부분적인 핵포기를 용인할 만한 것으로 옹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루비오 의원은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공식 지명된 손튼 차관보 대행의 인준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손튼 차관보 대행이 도쿄의 행사에서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두고 발생한 미북 간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일부 포기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또 북한의 이런 행동을 커다란 계약금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이런 단계에서 시작한다면 동시적인 과정을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6일 미한연합군사훈련 실시를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미북 회담 취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며 회담에 응할지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비오 의원은 이날 VOA에 그렇다면 북한은 회담을 취소해야 한다며 미북 회담이 취소돼도 제재는 계속되고 군사 위협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 의원은 17일 VOA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이 미 본토에 대한 북핵 타격 역량을 막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행정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잘해야 미래의 비핵화를 언급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내다봤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성공에 집착해 그 기준을 낮출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우려하면서 미국의 목표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는 정도에 두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미한연합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미북 정상회담 역시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Over the last 48 hours to see the North Koreans begin a series of complaints.
과거 북한 문제를 다루며 이런 상황을 겪어봤던 저 같은 사람들은 거의 놀라지 않았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북한이 여러 불만과 우려사항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이른바 위협들에 대한 성명들을 발표한 건데요. 이는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저는 북한이 오는 미북 정상회담의 주제를 바꾸려고 하고 비핵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정말 원하는 건 미한동맹을 약화시키고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군사훈련을 트집잡는 게 효과적입니다. 군사훈련은 오래전에 발표된 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놀랐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북한이 훈련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 훈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있을 훈련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데요. 북한은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런 전술을 펼치고 있고 미국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떤 형태의 양보라도 하게 하려면 말이죠.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I don't see any indication at this point that the summit is not going to happen.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담을 이끌도록 국면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북한은 회담을 갖고 싶어 합니다. 최근 발언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역시 회담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회담이 열린다면 실현 가능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My sense is that the best that could possibly be achieved would be a
가장 잘해야 미래에나 이루어질 비핵화를 거론하는 애매하고 모호한 합의를 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몇 가지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국제 원자력기구 사찰단을 다시 영변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명확한 의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북한은 끝까지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전부일 겁니다. 물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말이죠.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를 이뤄내면 성공이라고 생각할까요?
I think so far the American people seem mostly focused on just the fact that this event.
미국인들은 회담이 열린다는 것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대단한 결과를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말이지요. 일반 미국인들은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기준을 매우 낮은 데 둘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것에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을 우려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가 실험과 전진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아와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우려됩니다. 이는 만족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 역시 전혀 아닙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That to me is quite troubling. That's certainly one of the things that America wants to achieve, but it ought not.
저는 이 점을 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탄도 미사일 역량을 제거하는 건 미국이 달성하려는 여러 목표 중 하나가 돼야지 이번 회담의 유일한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폼페오 장관은 벌써 세 번 넘게 회담의 목표가 이런 미사일 역량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저는 그런 점이 불편합니다. 위협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위협의 전부는 아닙니다. 미군 기지들에 대한 위협 그리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행정부의 다른 사람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 제거를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옳지 않다고 봅니다. 목표는 더 큰 것이 돼야 합니다.
이에 반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당시 선언이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로드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knowing the content of the 91-92 accords.
1991년부터 1992년 사이에 이루어진 비핵화 선언들은 비핵화에 대한 합의 가운데 가장 흔치 않은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선언엔 북한이 핵물질인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생산하는 역량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재처리 기술과 우라늄 농축 역시 다뤄졌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이 선언을 언급한 이유는 미국이 1992년 선언과 같이 전체 핵무기 개발 역량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하지만 언급하셨다시피 달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Well, I think the bottom line of the United States needs to be to insist that the outcome of the
핵심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는 게 이번 회담의 목적이라고 고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최대한 빠르게 비핵화를 한다는 합의를 말이죠. 미국은 미국과 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가하는 위협들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미국의 목표가 여기에 있다는 점을 북한이 명확하게 알도록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리비아는 국가가 파괴됐었다며 리비아 모델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리비아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이 무엇을 시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There's a lot of misperception about what the so-called Libya model was. I mean, specifically the
리비아 모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리비아의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제거한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핵 역량이 제거된 뒤에 정권이 무너진 사례로 받아들이죠. 리비아의 정권 붕괴는 핵 역량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역량이 제거된 뒤 8년이 지나서야 일어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많은 리비아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무아마르 카다피를 끌어내린 건 리비아 국민들이지 미국이 아닙니다. 리비아 모델이 언급되는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핵 역량을 제거하고 이들을 미국으로 옮기는 점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 모델을 언급하는 것은 북한과 협상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거나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전개될까요?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몇 달 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십니까?
If the summit fails, and we certainly can't rule that out.
회담이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 48시간 동안 북한의 발표들을 고려해 본다면 말이죠. 회담이 실패한다면 미국이 제재와 다른 조치들을 강화하는 게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전혀 최대 압박이 아니며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진정한 최대 압박을 매우 빠르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을 빠르게 설득시키고 몇 개월 안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번영이라는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이 매우 부유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Statements that Secretary Pompeo and others made, they've actually indicated that
우선 미국 정부가 많은 돈을 직접 투자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미국은 투자와 자금 유입, 무역 등에 대한 제한 조치들을 대다수 풀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도 투자를 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이런 메시지를 과거에도 전달했었습니다. 1998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제가 이런 메시지를 직접 작성했던 게 기억납니다. 북한이 바라던 각종 보장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논의했습니다. 이런 보장들은 과거 북한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을까요? 지켜봐야 할 겁니다.
북한에 일종의 특별 지구를 만들고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직접 관리해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게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Well, it's a wonderful thing, but it's hard to do. But you know, the other thing, and this was a point that the president made that I.
매우 훌륭한 일이 되겠지만 실현되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요약하면 북한 사람들은 한국과 마찬가지인 한국 사람들이다. 38선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38선 이남 사람들이 일어난 것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 좋은 동기부여와 시스템만 갖춰주면 한국과 같이 산업화되고 생산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좋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리비어 전 부차관보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미 국방부는 폭격기들이 참가하는 작전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B-52 전략폭격기의 미한 연합훈련 참여 여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폭격기 지속 배치 작전은 역내 안전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례적이고 전진 배치된 억제 역량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가 참여하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훈련 계획을 한국의 우려 표명으로 취소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동맹국들과 조율을 계속하지만 작전 보안 이유로 추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작전과 관계된 의사결정 과정 역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건 대변인은 이런 임무들은 역내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핵심 동맹국들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양한 수위와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끔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미군의 B-52 폭격기가 참여하는 훈련을 계획했으나 한국의 우려 표명으로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훈련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을 고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훈련 취소 결정이 내려진 건 5월 셋째 주 초였습니다. 지난 16일 송영무 국방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회동한 뒤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B-52 폭격기가 참가한 훈련은 한국 공역이 아닌 일본 공역에서만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편 훈련의 기존 계획은 B-52 폭격기가 미국 괌에서 떠나 일본과 한국 공군과 함께 훈련을 하는 것이었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긴장이 지속돼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이 따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신임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7개월간 공석이 든 자리가 곧 채워질 전망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을 현재 공석인 주한미국 대사로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사 등 행정부의 다른 요직을 맡을 인사에 대한 지명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플로리다 출신인 해리스 제독이 미국의 24번째 미 태평양 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전투 경험이 많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깊은 지식과 지도력, 지정학적인 전문성을 갖춘 해군 장교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 2월 호주 대사로 지명됐었으나 예정됐던 인준 청문회가 취소된 뒤 한국 대사로 지명될 예정이라는 보도들이 지난달 나왔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7개월간 공석으로 남아있었으며 마크 네퍼 대사 대리가 임무를 대행해왔습니다. 앞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주한미국 대사에 지명됐었으나 지명이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사성 제독인 해리스 사령관은 2015년에 태평양 사령관으로 취임했으며 과거 아시아 지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꼽은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는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I believe that that we'll go into these talks hopefully eyes wide open. And that you know we can
또한 대화 자체에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김정은이 체제 보장을 위해 핵 개발을 한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반도를 공산주의 체제 아래 통일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국 청와대가 북한 정권의 탈북 종업원들 송환 요구에 현재로선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이 사안에 관해 지금까지 견지한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탈북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해 탈북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앞서 19일 지난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북한 종업원들이 한국에 납치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며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하는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최근 국회 강연을 비난하는 등 한국에 대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탈북 여종업원 12명은 현재 한국의 대학에 재학 중이며 공식적인 입장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은 여종업원들을 북한에 송환할 경우 이들의 신변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들이 입장을 거부하는 것 역시 북한의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일부 단체는 기획 탈북을 주장하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뉴스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 12일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비핵화 방안의 밑그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빠르고 과감한 비핵화를 할 경우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보상도 제공한다는 겁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북한 비핵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국무부에서 연설하면서 북한이 빠르고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도록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takes bold action to quickly denuclearize,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work with North Korea to achieve prosperity.
폼페오 장관은 이어 13일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미국의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납세자의 돈이 아니라 민간업자들이 북한에 취약한 에너지와 농업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 투자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ivate sector Americans coming in to help build out the energy grid. They need enormous amounts of electricity in North Korea.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엄청난 규모의 전기 등 에너지 그리고 농업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다며 이런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와 탄도미사일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howing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it's not hard to give them up.
이어 볼튼 보좌관은 13일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해 폐기해야 한다며 대북 보상은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이는 북한에 대해 사실상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볼튼의 얘기는 완전히 북쪽 보고 완전히 손을 들고 항복하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은 또 비핵화 완료 시한도 제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던 국무부의 브라이언 훅 선임 정책기획관은 11일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의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인 2020년까지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빠르고 과감한 비핵화 보따리를 받는 대가로 안전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제 안전보장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으며 정권교체와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4개의 노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미국과 북한 간에는 자연히 국교 정상화가 이뤄집니다. 그러면 미국과 북한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국가관계가 돼 이중으로 체제 안전보장이 이뤄집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과거 미국이 대통령 서한을 통해 대북 안전보장을 해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 gave those guarantees to North Korea in the form of a letter from President Clinton.
그러나 이런 것은 정치적, 제도적 차원의 체제 안전 보장이고 실질적인 체제 보장은 평양의 미국의 속성 음식점인 맥도날드가 문을 열고 트럼프 타워가 들어서는 것이라고 한국의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는 지난달 27일 말했습니다.
Trump Tower along the Taedong River and let McDonald's flourish.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에는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한 대북 차관 제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IMF에 가입하려면 일단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돼야 합니다. 또 IMF에 가입하려면 북한 경제에 대한 각종 통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북한이 IMF에 가입하는 데는 2, 3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북 무역 정상화도 쉽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1995년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이룬 뒤 12년 만에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비핵화가 시작되면 대북 경제 지원은 주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남북한 철도와 도로, 통신, 전력을 연결하고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며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철도 등 인프라 구축에만 1,4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도 대북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가 시작되면 중국은 우선 대북 석유 공급과 석탄 수입 제한을 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에너지난과 함께 외환난이 풀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적 보상 쪽이 아니라 비핵화 분야입니다. 북한은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 핵포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북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방안을 둘러싼 이견을 어느 정도 좁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성사시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